설교 제목은 성도를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우리가 성도를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는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양반, 양인 또는 상인, 천민으로 구별되었습니다. 구별은 차별을 불러일으켰죠. 양반들은 자신을 하늘로 여기고 천민들을 땅으로 여기며 무시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로 천민들을 무시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쓰여진 소설들을 읽어보면, 특히 토지와 같은 소설들을 읽어보면 신분제도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반과 백정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그 차이, 양반과 백정은 함께 교회도 다닐 수 없고 함께 학교도 다닐 수 없고, 양반이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백정과 같은 천민이 식당에 들어오면은 그 양반들이 다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신분제도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전히 구별과 차별이 있는, 오늘날의 신분제도는 사라졌지만 구별과 차별은 여전히 남아있죠. 소득과 재산으로 사회 계층을 구별합니다. 신문, 뉴스를 보면 상류층, 중산층, 하류층이란 표현을 아무 문제의식 없이 사용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성이나 어떠한 잘못이나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읽는 우리도 듣는 우리도 아무 스스럼 없이 문제의식 없이 듣습니다. 이러한 표현들 자체에서 우리 사회 안에서 벌써부터 차별을 일으키고 있죠. 갑질 논란이 있는 것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것을 서로 나뉘고 구별하여서 나는 너와 다르다는 생각, 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적 구별과 차별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죠.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제법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입니다. 이런 사회적 조건으로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내 연봉이 얼마인가, 나의 직업이 세상에서 어떠한 위치 가운데 있는가, 내가 입고 있는 옷은 무엇인가, 내가 들고 있는 가방은 무엇인가, 내가 교회 올 때 운전해서 오는 차는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이것을 기준으로 성도와 성도를 구별합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를 차별합니다. 무의식 중에 나와 너는 다르다는 생각, 우리와 너희는 다르다는 생각, 그 생각들이 우리 안에 교회를 갈라놓고 교회를 찢어놓고 성도와 성도를 떼어놓는 거죠. 교회 안에 사회적 조건을 기준 삼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기준을 삼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가 보입니다. 그가 어떠한 옷을 입고 있든 어떠한 가방을 들고 있든 그의 직업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나와 동일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차별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무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하나님의 교회로 여기라. 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저기 말하는 뭐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가난한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난한 성도들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교회로 표현합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택하여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할 때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의 소유란 의미입니다. 사회적 신분이 그 당시 사회적 신분이 종일지라도 노예일지라도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요, 거룩한 성도요,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도 교회를 고린도 성도들은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업신여겼습니다. 간단하게 무시한 거죠. 고린도의 부유한 성도들은 가난한 성도들을 무시했습니다. 조금 더 거칠게 표현하면 가치 없는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눈길도 주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도 귀담아 듣지 않고 함께 한 교회 안에, 한 가정 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속으로는 너희랑 우리와는 달라. 나는 너희와 달라. 그들을 향하여서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사회적 신분과 재력을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적용시켜서 성도와 성도를 갈라놓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을 불러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셨는데 그 안에 있는 부유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갈라놓고 찢어놓고 떼어놓은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신여겼겠습니까? 무시했겠습니까? 뒤에서 말하고 있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수치와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은 부유한 자들이 의도적으로 계획성을 가지고 이 빈궁한 자들, 그 가난한 자들에게 모욕감을, 굴욕감을 준 것입니다. 주의 만찬으로 드러났죠. 이들의 교만과 이 가진 자들의 교만과 그들의 스스로를 높이는 여기는 마음이 주의 만찬으로 모일 때 드러났습니다. 주의 만찬으로 모일 때 가난한 성도들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가난한 성도들의 계급은 대부분 종과 노예였겠죠. 많은 노동으로 퇴근 시간이 늦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도착하기 전에 부유한 자들, 가진 자들, 귀족 계급 이들은 먼저 주의 만찬을 먹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주의 만찬이 끝난 상태였죠. 아마도 이렇게 말했겠죠.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당신들이 늦어서 우리는 먼저 주의 만찬을 먹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끼리 주의 만찬을 나눠 먹으세요. 의도적으로 갈라놓은 거죠. 가진 자들 마음 가운데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한 식탁 안에서 함께 떡과 잔을 나누기 싫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수치와 모욕감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끼리, 우리는 우리들끼리 그렇게 합시다. 대놓고 드러내진 않았지만 은연 중에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준 거죠. 이처럼 사회적 신분과 재력은 성도의 눈을 가립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못 보게 합니다.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성도를 보고 있으나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란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무시하게 만들죠. 이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시면 성도를 무시하는 행위는 단순히 한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업신 여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라고 표현하는 거죠. 가난한 성도들을 왜 하나님의 교회로 여겨야 하는가? 이들에게 그런 지식이 없겠습니까? 부유한 성도들이라고 그런 신학적 지식과 성경의 지식을 몰랐겠습니까? 주의 만찬도 아는 사람들이 그런 기본적인 사실조차 몰랐겠습니까? 알았으나 잊어버렸겠죠. 왜 하나님의 교회인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얼마나 가졌는가, 사회적 신분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과 그가 흘린 피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주의 죽으심을 나누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배운 주의 만찬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게 지금 처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한번 가르쳤으나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필요성을 느꼈겠죠. 성도들은 떡과 잔을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동시에 주의 죽으심도 나누어야 합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만찬에서 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성찬식 때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그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제자들을 위하여 죽으셨죠. 한 걸음 나아가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부유한 자, 가난한 자, 그가 재산이 무엇이든 귀족이든 노예이든 모든 성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 성도는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성도는 생명을 얻고 살아났습니다. 떡을 나누면서 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거죠. 떡이 찢어진 것처럼 주의 만찬으로 모였을 때 빵을 떼어서 찢어서 나눠 먹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고 그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고 생명을 얻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식탁에 앉아서 함께 떡을 떼어 먹고 있다. 우리는 함께 예수님의 몸을 먹는 자다. 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가 우리에게는 죄사함입니다.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는 거죠. 포도주가 잔에 가득 부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 잔에 포도주가 가득 부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부어졌구나. 나에게 부어졌고 당신에게 부어졌고 우리에게 부어졌구나. 우리 모두는 함께 예수님의 피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었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구나. 주의 만찬에서 이 주의 죽으심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신다고 주의 만찬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 죽으심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서로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누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당신을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우리는 당신과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나누고 가르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왜 갈등했습니까? 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나뉘었습니까? 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들이 나뉘어서 분쟁하였습니까? 왜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수치와 모욕감을 주었습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가 생명이요 죄사함이란 사실을, 이 기본적인 사실을 듣고 배웠으나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떡과 잔은 나누었지만 그들이 나누고 있는 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이 나누는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사실을, 사도 바울이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가르쳤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찢어놓고 갈라놓은 거죠. 성도는 함께 모여서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언제까지 나누어야 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한두 번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나누라는 거죠. 어쩌면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또다시 잊어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 너무나도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실이지만 이것조차도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나누어라는 거죠. 주의 죽으심을 주목할 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알아가면 알아갈 때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 빈궁한 성도들도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보이고 인정하게 됩니다. 사회적 조건들, 사회가 나누고 있는 기준들, 소득과 연봉과 또는 살고 있는 동네,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갈라놓지만, 우리를 떼어놓지만, 우리를 구별시키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되게 합니다. 우리를 서로를 끌어당기고 서로를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서로가 서로 갈라지지 않도록 우리를 꽁꽁 싸매어줍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번째로 서로를 하나님의 교회로 믿어야 합니다.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합당하게 주의 잔, 주의 만찬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이게 그러면 합당하게란 게 뭡니까? 합당하게. 결국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거겠죠. 믿음으로 먹으라는 거죠. 자기를 살피고 성도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기 전에 내 믿음을 살피는 거죠. 내 식탁에 앉아있는 자들, 떡과 잔을 나누는 자들이 어떠한 옷을 입고 어떠한 직업이고 그들의 신분이 어떠한가를 살피고 관찰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살피고 관찰하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들을 성도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이 믿음으로 먹으라는 거죠. 이 믿음이 없으면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성도를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 자, 성도를 소득과 재산으로 구별하고 차별하는 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갈라놓고 떼어놓는 자, 그가 먹는 떡과 잔은 생명과 죄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그만큼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악한지를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서로 기다려라. 가난한 성도들을 기다려라. 가난한 성도들이 언제 맞춰서 그들이 주의 만찬에 언제 도착할지 모를지라도 끝까지 기다려라. 그들과 함께 떡을 먹고 잔을 나누어라. 그들의 사회적 신분이 어떠하든지, 그들의 재산이 얼마이든지,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인정하고 함께 주의 만찬을 먹으라. 사회에서는 구별되고 나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제 어머니는 그 이남 사녀 중에 첫째이십니다. 이거 어머니가 보시면 안 되는데, 네. 그 육남매 중에 마지가 되시죠. 네, 이모가 세 분이고, 네, 외삼촌이 두 분이십니다. 네, 형제가 뭐 많기 때문에 직업도 다양하십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는 거의 평생 마트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최근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셨지만, 제가 정말 어릴 때부터, 기어 다닐 때부터 어떤 마트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뭐 이모나 외삼촌 중에는 제법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신 분도 계십니다. 생활 형편도 다양하겠죠. 제가 볼 때, 어머니가 보시면 안 되는데, 육남매 중에 우리 어머니가 제일 가난하십니다. 한 달 수입도 제일 적고, 살고 있는 아파트 평수도 제일 작습니다. 이모들, 외삼촌들은 그래도 제법 사회적으로는 남부럽지 않게, 그리고 오히려 사회적 기준보다도 넉넉하게, 어떻게 보면은 수치상으로 상류층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모들과 삼촌들은 늘 제 어머니에게 깍듯하셨습니다. 정말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외삼촌들, 이모들은 살짝 이렇게 어머니한테 대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외삼촌들은 정말 깍듯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형편이나 돈이나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우리 집에 와서 조금도 부끄러움을 주거나 수치를 주거나 무시하는 언행을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제가 볼 때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회에 나갔을 때는 대접을 다르게 받을 여섯 분들인데 집안에 모이면은 다 형제 자매죠. 피를 나눈 가족이죠. 사회에서 어떠하든지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은 그냥 형, 누나, 언니, 동생이죠. 사회적 기준보다 우리가 나눈 피가 더 끈끈하고 단단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회적 이런 피가 끈끈한 형제들은 사회적 조건 그것이 얼마나 날카로울지라도 형제의 그 나눈 피들을 형제가 나눈 그 사랑과 정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가 나눈 피가 그렇게 끈끈하다면 교회 안에 부어진 예수님의 피는 얼마나 끈끈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부어진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 사회적 조건 또는 연봉, 소득, 그러한 것들이 끊어낼 수 없을 만큼 끈끈하고 단단한 피가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고 예수님의 몸을 먹게 하셨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영생을 얻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죄사함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성도가 많죠. 서로의 이름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뭐 수십 명, 한 몇십 명 모이는 교회, 조금 더 나아가서 몇백 명 모이는 교회는 그래도 몇 년을 다니면은 얼굴과 이름과 어느 정도 그들의 가족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는 다르죠. 10년, 20년을 다녀도 모든 성도의 얼굴을 모릅니다. 모든 성도의 이름도 모릅니다. 가끔씩 이제 동기들이나 또는 친한 집사님들이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동부교회 혹시 누구누구 집사 아세요? 이렇게. 그러면, 저도 잘 모릅니다. 교적을 찾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우리 교회 10년 있었는데도 여전히 아는 분보다는 모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얼굴과 이름도 알지 못하는데 그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신앙 고백 속에 살아가는가는 알기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수하죠.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 그가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지, 그가 들고 있는 가방은 무엇인지, 교회에 올 때 그가 몰고 오는 차는 무엇인지, 교회를 나가서 세상에서 그의 직업은 무엇인지를 더 주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무의식 중에 우리도 반응하죠. 누구는 높이고 누구는 낮추고 누구는 나보다 높게 여기고 누구는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러나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는 교회입니다. 내가 부러워하는 성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교회이고 나보다 아래로 여기는 은연 중에 내가 무시하는 성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부어진 성도입니다. 내가 무시하는 어쩌면 은연 중에 내가 무시하는 성도, 내가 깔보는 성도, 내가 아래로 보는 성도, 그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면, 사랑한다고 여기신다면 우리가 결코 그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더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더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보이는 외형이 아니라 그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더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로 여깁니다.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어떤 가방을 들고 있든지 그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이구나. 내가 얼굴도 모르지만 이름도 모르지만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신앙 고백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사람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요, 하나님의 성도구나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 되게 아십니다. 교회로 세우십니다. 두 개, 세 개, 열 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로 세워나가십니다. 이것을 떼어놓거나 갈라놓거나 찢어놓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다시 구별하거나 찢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소득과 재산으로 누군가를,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성도를 무시하시거나 그리고 그를 가볍게 여기셔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란 이 진리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믿으시고 모든 성도를 받고 용납하는 우리 대구 동북의 성도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의 교회로 세워가심을 기억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기억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처럼 갈라놓고 찢어놓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이 갈라놓은 이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서로를 교회요, 성도요, 우리의 형제 자매로 인정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구 동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칭찬받는 교회, 하나의 교회로 자라나는, 서로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인정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